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그 믿고 있는 종교는 사실 이제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죠. 이 종교라는 형식 안에서 그 종교 이상인 종교로 이렇게 테두리 지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근데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렇게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다른 걸로 불리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 같은 공동체 속에서 같은 신앙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뭐 이렇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든지, 아니면 인생의 특별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이제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여 계속해서 지키는 이제 절기입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이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굉장한 축제죠. 그 초막절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은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이렇게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약간 그 기우제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연못에서 이렇게 물을 뜰 때에 주님께서 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연못에서 너희가 여기 샘물에서 너희가 물을 마시지만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어떤 이 가나안 땅의 이 목마름, 메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비가 내리지만 그것으로 너희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거다. 진정한 목마름은 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39절에 의하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특별히 그 바울은 고린도 그 전서 10장에서 예수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허덕일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셨다라고, 예수님이 그 물이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놀라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실존으로, 한 인격적인 실존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에 한 마을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년 가까운 세월들을 보내셨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하시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바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멜기세덱,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면을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 사건을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열재앙과 홍해 사건을 겪고 이제 광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정말 그 전무후무한 어떤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홍해의 그 바로의 군대를 그의 병거들을 수장시키시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목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17장에 가면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으니까 그들의 어떤 이제 그 생존의 위협을 당하니까 바로 모세와 다투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구나 라고 불평하죠. 전혀 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광야에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갈증에 휩싸였을 때에 그들이 물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6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님 자신을 지칭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 그들 앞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게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렙산이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렙산에 있던 그 바위가 무언가 영험한 바위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는 과정 가운데서 민수기 또 20장에 보면 이 사건이 한 번 더 이러한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이때에도 또 역시 물이 없게 됐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3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것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그 과거의 역사를 이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냥 같이 확 죽어버릴 걸 그랬어.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는 적어도 애굽에서보다 더 풍성한 어떤 우리가 삶을 원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고생만 하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고생만 하고 정말 차라리 우리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어. 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여기에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주께서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모세의 어떤 뛰어남 때문에 주께서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모세는 10절부터의 말씀에 의하면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걸로 추정이 되죠. 바위를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쾅쾅 치지요. 자, 이 장면 때문에 결국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밟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운명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갈증을 해소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은 어떤 그 원리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홍해를 빠져나오자마자 그렇게 반석에게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석에 물이 나오는 그 원리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물을 달라고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팍 터지는 그런 원리가 이스라엘에게 작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때문에 마법적이고 영웅적인 인물 때문에 물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 앞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걸 혼동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걸 끊임없이 혼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성전, 이 조그만 성전이 그 당시에 모든 기술을 총집대성하고 정말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늘이라도 이 땅이라도 주님의 주님의 임하심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사람이 지은 성전이겠습니까? 라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훼파됩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의 자신의 이름이 당신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어떤 모욕거리가 될 것을 감수하시며까지 그렇게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손에 잡히는 어떤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이 성경에도 없는 모세오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을 600가지 이상이나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걸로 자기의 자랑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열심히 자기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조차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예수님 당대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그런 유대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AD 70년에 그 새로 지은 유대인의 성전, 헤롯 성전은 철저하게 로마의 나중에 황제가 되는 로마 장수인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훼파가 되고 맙니다. 또 AD 133년을 가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철저하게 진압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이를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떠돌게 되죠.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눈에 잡히는 어떤 성전이 아니라 혹은 모두에게 과시할 수 있는 야, 저 사람 참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기도를 굉장히 자주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어떤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에 그의 어떤 핵심이 신앙의 핵심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호렙산 그 바위 위에 내가 서겠다, 내가 너희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결국 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어떤 감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완전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 신앙의 본문은 우리 신앙의 텍스트는 결국 인격이란 표현은 그 어떤 한계가 있는 표현입니다만 더 나은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한 실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서 계시는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렇게 서 계셨고 이 세계가 창조될 때에 인류가 창조될 때에 그렇게 서 계셨던 말씀으로 서 계셨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 앞에 서 계셨던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한 실존으로 서 계셨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미래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본문이요 우리 신앙의 텍스트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는 양극단으로 잘못된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신화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신들이 친숙하죠. 그 별로 신 같지 않고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심지어 실수하기도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 인간의 소원,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 형태로 계시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보다 모든 인류보다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그 위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그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전통적인 교회가 이해해왔던 그 관계를 그 혼동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저녁에 오늘 점심에 짬뽕이 아니라 짜장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든지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생물학과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경제학과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든지 그렇게 쉽게 큐티를 하면서 혹은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쉽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어떤 선지자들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그 어떤 선지자들도 그 어떤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라고 하셨던 그런 강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런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쉽사리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예레미야 스스로를 예레미야 위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사야 위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다윗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심지어 예레미야조차도 예레미야서 28장을 보면 시간 관계상 오늘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거짓 선지자인 하냐냐와 이렇게 대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시야. 하냐냐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 줄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네가 말하는 것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전 세대의 선지자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멸망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시간을 두고 보자.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면 내가 받은 계시가 옳은 것이고 만약에 망하지 않는다면 하나야 네가 받은 계시가 옳은 걸 거다 라고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가에 자기의 어떤 그 계시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얼마나 쉽게 자기의 감정에 따라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느낌이 확 왔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해결하기로 원하시는 것 같아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조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일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하여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환 장로님, 용환 권사님들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분에게 가면 내 앞길에 대한 내가 지금 내 자식이 지금 어느 대학을 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그런 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치 무당이 섬기는 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은 아주 매우 망덕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이해에 또 정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리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구약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은 매우 어떻게 보면 저급한 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매우 저급한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고급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견해들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의 하나가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일 것입니다. 그는 원래 스페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카톨릭이 한쪽으로 수세에 이렇게 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더더욱 자기 지역 안에서 가톨릭을 확고하게 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합니다. 스피노자의 집안은 바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 집안이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네덜란드로 왔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교리에 따라서 자기 교파에 따라서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개신교와 천주교가 싸우고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냐 칼빈파냐 성공회냐 피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라는 말을 했던 걸로 알려진 그런 말로 유명한 철학자이죠. 자, 그런데 그가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거는 왜 이런 분란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기 인간의 욕망을 투사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의 욕망의 대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신에 대한 인격성을 빼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범신론이나 이신론으로 이어지게 마련이 이어지고 맙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신이라는 건 어떤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라 어떤 이 세상, 이 만물을 있게 하는 어떤 원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인격적인 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도 험악하게 구니까. 혹은 신은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지금 여기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신은 그러한 그 자연 법칙 가운데 이 세계가 돌아가도록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맡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신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그들의 그 사상도 결국에는 인간 이성이 얼마나 포악해지고 잔악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20세기에 일어났던 2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한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는 분이지만 또한 그 반대의 극단으로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원리, 하나의 어떤 법칙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해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오셔서 구체화된 하나님이시요, 구체화된 구체적인 실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은 끊임없이 이 앞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도마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우리는 그 신앙의 이 내용인, 신앙의 우리 본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로 환원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하나의 어떤 진리라고 우리는 여기고 싶어합니다. 어떤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원리, 혹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싶어합니다. 어떤 우리가 그 동양에서는 이제 주로 이 길에 대한 어떤 탐구가 많지요. 그 도, 길도자를 써서 그 어떠어떠한 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인도의 그 요가도 사실은 이제 궁극적인 어떤 그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그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어떤 진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냐 참이냐, 그것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아프리카 쪽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터키에 선교지 방문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계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이제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 어떤 그 아프리카 친구랑 이제 밤새 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음악 하나 틀어놓고 정말 새벽 4시까지 쉬지 않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떤 그 생명력, 그 어떤 그 춤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생명의 기운, 어떤 그 프랑스 이제 그 관료들이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갔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도 춤을 추는 거를 보고는 야, 저 사람들이 춤만 안 추면 참 괜찮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르장드르라고 하는 어떤 프랑스 학자가 그걸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춤을 추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텍스트를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생명의 어떤 약동하는 어떤 흐름, 이걸 어떤 춤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서양 사람들에게는 뭐가 진리냐, 뭐가 객관적인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텍스트죠. 동양 사람들은 어디에 길이 있냐, 어디에 도가 있냐. 그래서 우리도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역시 그 도를 추구하는 어떤 동양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길을 추구하고 도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본능적인 내용인 동시에 그들이 그것만으로 뭔가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걸 추구하는 것은 겉으로는 도를 추구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생명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면에는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진정한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 갈급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해결될 수 없는 바로 그 갈급함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나무다. 내가 바로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 앞에 서서 물을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세속화된 시대 가운데 주님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종교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 지역을 방문하면서 제일 느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에만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만을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움마 공동체라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터키에는 약 1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터키 사람들이 그 난민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 몰라요. 이슬람권 터키에서는 굶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왜요? 알라의 명을 받아서 모두에게 잘 해주는 게 그들의 의무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갔던 기간은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기간에는 다 모두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같이 이렇게 공원에서 또 이렇게 식당에서 집에서 음식을 나누는데 너무나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어떤 그 에잔이라고 그러죠. 그 모스크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 코란을 암송하고 어떤 자기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는 이 사람들한테 정말 예수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심지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무슬림을 버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한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1838년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독일의 남부에 메트링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고트리빈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1년 반 동안이나 어떤 악령과 귀신에 씌여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도 이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귀신이 그 자매를 주장하고 그 괴롭히는 장면들을 온 교회가 괴로워하면서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마귀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오랫동안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예수스 이스트 지거 이 말을 외치고 이 고트리빈이라고 하는 이 자매 입에서 그 악령이 이 말을 외치고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는 독일이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했던 때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거는 그냥 갈대 숲을 지난 거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거는 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그냥 착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신화화시켰던 거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착각했는데 그게 기독교 신앙이 된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이 팽배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실존성, 예수님이 지금도 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의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가 필요 없는 이 세속화된 시대에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구나. 마귀가 옛날에는 어떤 그러한 어떤 악령의 형태로 옛날에는 어떤 귀신 들림의 형태로 역사했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악이, 악마가 정말 많은 형태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악마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구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피폐해진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 여전히 창궐함을, 악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마귀의 권세가 여전히 사람들을 붙잡고 있음을. 그런데 그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우리는 마귀가 일하는 걸 충분히 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깨닫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했던 그 시기에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에 지금 우리 앞에 계셔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해주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제가 이슬람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가 필요 없는 시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알아서 그들 스스로 어떤 평화를 구하면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이 시대를 우리의 이 현상을 우리의 이 세계를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여전히 마귀가 일하는 것을 악이 창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셔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어떤 원리로가 아니라 한 인격으로 한 구체적인 실존으로 그들 앞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간구할 때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옛날에 호렙산에서 그 바위 위에 서 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서 외치시고 계시고 서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 원하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을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